제3장 세상은 물 아래에 묻혔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이 성경 구절의 둘째 단락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만듭니다. 예수께서는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반대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중요하며 모든 글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 곤혹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곤혹스러워하지도 말고 나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는 그분이 정하신 것이므로 마땅히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뒤집어서 믿음, 구원, 침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의 애호에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굳게 세워져야 하고 우리는 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비판가들은 이러한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지만 내가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여긴 것은 그것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마을에서 진실성을 가진 한 재봉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는 소위 비판가들이 마가복음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없었으므로 그에게 침례를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계속해서 20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셨기에 그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18절에 있는 한 가지 약속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몇몇 병에 걸린 이웃들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해 준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예외 없이 다 완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아주 만족해 했고 그의 믿음도 견고케 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한 면에서는 고요한 가운데 재봉일을 계속했고 다른 한 면에서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간증했습니다. 만일 그가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지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뜻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거듭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상 내가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침례로 인한 구원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을 때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 매우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은 지옥을 벗어나 천당에 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죄악을 벗어나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구원은 단지 이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요한 것은 죄나 지옥이나 거룩이나 천당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은사는 다 그것에 상반되는 죄악을 처리하고 막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사함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칭의는 정죄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요, 천당은 지옥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며, 사함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세상과 관계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그는 사람의 육체를 통해 역사하며 이 땅에서 이 사물의 체계를 산출하는데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가운데 연루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체계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육체와 마귀라는 이 세 종류의 흑암의 권세가 신성한 새 인격과 어떻게 대립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와 보혜사 성령이 대조되며 사탄 자신과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대조되며 세상과 창조자 아버지가 대조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시종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적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말씀하신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이 계획에 따라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창세전에 그분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세워 제한 없이 그분의 아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질서를 세우려는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가운데 개입했습니다. 그는 땅을 그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사람을 그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창조를 탈취하여 자신을 그 가운데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형상의 어떠함을 반사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사물의 체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르고 적대되는 두 세계와 두 권위의 영역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지 장래에 천당에 가는가 아니면 지옥에 가는가가 아니라 오늘 이 두 세계에서 나는 대체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잡은 주가 되시는 체계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실질적으로 머리가 된 대적의 체계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죄사함을 받거나 지옥에 가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 한 체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한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기 위해 세워놓은 모든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범위는 모든 세상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많은 기묘한 방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죄가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며 또한 세상에 속한 정욕도 있으며 사람이 비교적 존중하는 표준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문화와 철학, 심지어 인류사회와 정치의식 중 가장 좋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의심할 것 없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에 속한 기독교 및 세상적인 교회도 포함됩니다. 천연적인 능력이 다스리는 곳에는 사탄이 직접 선동하는 체계의 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세상이라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미는 내가 이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사물의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일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영원한 뜻을 내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사탄의 체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매우 분명합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딛고 믿고 침례를 받는다면 나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침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반대되는 두 세계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침례와 구원을 서로 관련시켜 말하므로 이 일을 설명한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전서 3장을 지적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고 말합니다. 물은 일종의 표시요 모양이니 다음 절에서 말하듯이 어떤 표가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그러므로 그는 이제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추론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견고하게 믿는 것은 노아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논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날 세상의 체계와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뜻을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가 이 일을 언급한 근원인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그림의 뜻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날에 온 세상이 부패했음을 봅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사람이 자신을 사탄의 손 아래 둔 후로 그 땅도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패했습니다. 죄가 일단 들어오자 제멋대로 발전하여 하나님의 성령조차도 탄식하시며 오, 일이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들은 단지 심판받고 재해져야만 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고 명령하셨고 그의 집안 식구와 피조물이 그 안에 들어간 후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홍수가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을 엄몰해 버렸으며 그들은 방주로 말미암아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육축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멸망했으며 오직 방주 안에서 물 위로 떠오른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지 홍수의 엄몰에서 벗어났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점이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들만이 그 부패한 사물의 체계, 즉 물 아래에 묻혀버린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온 사람은 반드시 살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오는 것이지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오늘 그 멸망받기로 정해진 사탄에 속한 체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들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이의 침례는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를 통과한 것과 같이 물을 상징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통과함은 그들이 세상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물의 체계와 심지어 그곳의 왕에게서 벗어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 아래에 있는 것이 단지 당신뿐만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온 세상도 당신과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랑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세상은 뒤에 남은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말한다면 그 세상은 마치 노아의 세상과 같이 침몰되고 엄몰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끝났으므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당신은 침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나의 세상을 뒤에 남겨놓았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나와 세상을 영원히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시는 당신이 침례의 물을 통과할 때 이전의 체계에 속한 모든 사물이 그 물로 말미암아 끊어졌으며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세계 안에서 당신은 비둘기가 새로 물고 온 감람나무 잎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강조하건대 물 속에 들어간 것은 단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도 당신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새로운 위치에서 본다면 당신은 이 물이 당신의 이전 세상에 속한 것을 묻어버렸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집안 식구를 구원한 홍수는 또한 그들이 이전에 생활하던 세상을 엄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물이 한 면에서는 당신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입장 위에 두며 다른 한 면에서는 사탄의 모든 사물의 체계를 매장해 버립니다. 당신은 침례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의 아담에 속한 역사를 끝낼 뿐 아니라 당신의 세상도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죽고 매장되는 것이며 부활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세상의 어떤 것도 새로운 세계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전 영역에 속한 모든 사물은 그곳에 남겨졌으며 결코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전에 당신은 아마도 상점의 점원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종이었는지 모르며 한 회사의 사장이거나 경영자 혹은 이사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사장이거나 종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만지거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당신은 여기에 자유자도 없고 종도 없으며 고용주도 없고 피고용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일 수도 있으며 아담 안에서 덕망이 높거나 평판이 극히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물을 통과할 때 그 모든 사물의 체계는 다 사라지며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야인이나 스구디아인도 없으며 다른 어떤 것이 없고 오직 한 세 사람뿐임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와 그 잎이 특징인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구절은 장래의 모든 특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혀 새로운 사물 안으로 들어갔음을 나타냅니다. 성경 해설가들의 말에 따르면 아라랏이란 이름은 거룩한 땅을 뜻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방주가 더 새로운 땅에 머무르며 방주 안에 새 창조를 예표하는 충만한 피조물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창조를 낳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사람을 이 새 창조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우리가 만일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대답은 침례는 주님이 친히 하신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도 사람의 만류하는 충고를 거절하고 이 길을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침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간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증은 곧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언어로는 말해낼 수 없는 어떤 일을 당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선포하고 거기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을 통과함으로 온 우주를 향하여 당신이 이미 당신의 세상을 뒤에 두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당신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안치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이 단지 지옥이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원이란 것에 관해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장과 절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간수에게 한 말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이 오늘날 정통적인 복음 전파자라면 당신은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울은 너와 내 집이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놀라면서 당신의 뜻은 내가 만일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반드시 근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주의하는 것은 사물의 체계이며 그의 관심은 간수가 그 체계를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수는 한 집안의 주인입니다. 그가 그날부터 그와 그 집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한다면 이 선포를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것이며 행인조차도 그들의 집문을 가리키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다른 체계에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 맞아 이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이야 그들은 주님께 속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이 얻기를 갈망하시는 구원입니다. 당신의 공개적인 간증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세상은 지나갔다. 나는 다른 세상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낡고 멸망받기로 정해진 사물의 체계 안에서 뿌리채 뽑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안에 견고하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또한 적극적인 방면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계속하여 예수는 이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아들을 모든 것 위에 세우시고 모든 권세자들이 그분께 굴복해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게 나의 몸과 혼을 다른 영역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괄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세계로 사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곳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영역입니다. 당신과 내가 어떻게 이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만일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치 않다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처음에 어떻게 아담 안으로 들어갔느냐는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은 나오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태어남을 통하여 아담의 족속 안으로 들어갔고 아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범위로 들어갑니까? 대답은 똑같습니다. 출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에 이르게 하는 거듭남을 통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됩니다. 죽음은 당신과 낡은 세상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부활은 당신을 이끌어 이 새로운 세상과 살아있는 접촉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이 두 세계를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디딤돌은 무엇입니까? 장사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죽으심 안으로 장사되었나니는 강렬한 종결을 말해줍니다. 아담 안에서의 나의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 장례를 치룰 때 나는 이미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다른 한 면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물에서 나와 걸어갈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중적인 효과는 로마서 6장 3절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구절 안에도 침례의 양면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침례는 두 가지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같은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산 인격, 즉 새로운 족속의 머리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해 전혀 새로운 사물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물 속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했으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한 가지 일, 즉 들리워진 인자가 나를 매혹시키어 그분께 돌아가게 한 그날부터 이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참된 것이 되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복음인지 우리는 온 피조물에게 이것을 전파해야 합니다.